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릿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에 물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장을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복잡한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읽었지요. 우리는 이 전장에서 이 사람의 육체와 또 의복에 발생한 이 나병의 진단법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병으로 판명되어서 이 함께 살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진영 밖에서밖에 살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이 완치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로 복귀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이 정결 예식과 규례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말 성경에서는 참 무겁고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이 완치된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 내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아 낫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두 차례에 걸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예수님께 이 나병을 치유받았던 환자들 너무 기뻐하면서 막 감사도 없이 돌아갔었던 그 환자들 기억할 것입니다. 가서도 해야 할 예식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1차 정결 예식에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행해야 했었습니다. 그 일은 꼭 제사장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이 제사장. 그러나 이 나병 환자를 완치 판정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나가기 싫다라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혼자서 아무리 나는 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제사장을 만나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안으로 그토록 바라던 가족과 또 친구가 있는 이 공동체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안락한 처소에서 그냥 안에서 제사만 드리면서 나병 환자가 나았구나. 그래, 잘 됐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의 헌신이 필요한 거였어요. 당신의 안락한 처소를 떠나서 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신 그리고 저 죄악된 세상 속에 부정한 자들을 완치 판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피 흘림을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이 영문 밖,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피를 다, 자신의 몸을 다 내어 주셨음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 레위기의 모습 속에서 이 딱딱하고 또 어려운 예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고 계신지를 반드시 봐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회복된 나병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고쳐졌네? 그냥 확인만 하고, 그럼 나 빨리 들어갈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거룩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에게 먼저 두 마리 새를 가져오게 했지요. 대부분의 제사가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드려지는 것에 반해서 여기 나병 환자는 비교적 값이 싼 재물인 이 새를 가져오라고 하죠. 진 밖에서 환자로서 생활하던 이가 이렇게 값이 나가는 가축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일상이 파괴되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값비싼 것을 사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레위기 제사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섬세함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아픈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돌보시고 또 은혜를 주셨는지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 레위기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 중에 이 백향목, 홍색실, 또 우슬초라는 소재가 있죠. 여기서 백향목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나무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을 사용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할 때 쓸 만큼 강하고 또 튼실한 나무라는 거예요. 또 향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향기도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잘 썩지 않는 나무로 그 당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백향목이 정결 예물로 사용된 것은 이 정결케 된 몸에 다시는 부정함으로 더 썩어지지 않을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또한 홍색 실이라는 그 소재도 나옵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 뭐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홍색 이것은 피의 색깔과 같지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레위기에서는 속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썩지 않고 또 죄를 사하는 의미가 이 백향막과 홍색실에 있었고 나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편의 기자의 그 노래를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이 우슬초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털이 무성하고 또 잎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피를 찍어서 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가장 좋았던 그 풀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하나도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냥 막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잘 찍기 위해서 또 썩지 않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이 정결 예식의 이 예물들, 이 소재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받았음을 확증하는 데 필요했던 물건이라는 거죠.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이 산새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잡습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잡아요. 그리고 잡은 그 새의 피를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일곱 번 뿌린 후에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럼 한 마리, 남은 한 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는 들판으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새가 불쌍하신가요? 둘 중에 하나는 살고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인해서 해방되어 자유함과 영생을 얻게 된 이 씻김 받은 죄인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산새 중에 한 마리는 죽었으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린 것, 이것은 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구약의 제사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완전한 회복의 과정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감격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일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1차 정결 예식을 치른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 앞에서 2차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1차 정결 예식을 집행한 지 7날, 1회, 7일이 지난 다음 날 이 성막, 이 번제단 앞에서 이 치러지는 2차 정결 예식입니다. 마치 진영 밖에서 투병하는 동안 못 드렸던 제사들을 완전히 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속건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의 희생제사를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비로소 이 나병 환자, 이제는 나병 환자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요. 이 몸만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알리는 것도 있고 또 자신이 회복되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성막 번제단이었을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곳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정결 예식은 나병 환자가 과거의 모든 부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2차 정결 예식의 회복 시간이 을 맞이하기 전에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에 물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다 밀어버리라는 것과 또 빨라라 그리고 씻어라 였습니다. 진영에 돌아가기 바로 전날, 이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날, 내가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날,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옷을 빨고 모든 털들, 수염과 심지어는 눈썹까지 다 밀어서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구절 어디에도 제사장이 씻겨줬다는 말이 없어요. 스스로의 정결 예식을 해야 할 몫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거하시는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갖기 전에 자신이 앓고 있었던 오래된 질병의 흔적들을 먼저 다 씻어버리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레위기의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어떠한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나병이 불치병이 아닌 시대를 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의 정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시대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이 나병의 정체가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옷이나 가죽 또 건물 밖에 곰팡이 뭐 이런 데다 피어도 다 그것을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나병, 이것은 이 광범위한 피부질환까지도 나병의 범주에 구약시대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육체에 입은 질병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나병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까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병이 굉장히 그 잔인하고 또 당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질병,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병과 함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아 형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 나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까지 무기력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읽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그렇게 무섭게 정죄되던 이유는 이 병이 지니고 있는 속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것에 걸리면 사실은 살아 돌아오거나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이 전염성, 그리고 격리성, 그리고 치명성이 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죄의 속성, 죄의 무서운 속성과 아주 비슷하지요. 죄는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영원히 진영 밖에 격리되어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염이 강하고 걸리면 치명적이고 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 격리성까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과 아주 비슷한 병이라는 거예요. 눈에 여실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나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무섭고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이고 또 하나님과 격리시키는 나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분리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값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는 감사함까지도 이 시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있지만 잊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악을 반복하게 되지요. 진영 안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털까지 밀어가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했던 나병 환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병을 걸렸던 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거룩한 정결 예식, 스스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정결 예식을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가 달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것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진영 밖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스스로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씻기에 노력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래전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진영 밖으로 나온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없이 일상에서 또 다른 죄들을 반복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들 이미 담당해 주셨음을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우리가 그저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복하던 그 죄의 모습 그대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꺼내고 씻고 또 하나님께 고침받는 이 정결의 예식, 회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주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죄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반드시 회개할 것들 주님 앞에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죄의 모습들이 회개되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나는 진정으로 고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